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겪게 될 박해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핵심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 너머에 있는 본질을 바라보라는 메시지이고요. 시대의 흐름에 저항함으로써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는 아름다운 성전과 미혹하는 사람들, 그리고 난리와 소요, 그리고 로마의 평화가 매력적인 현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걸어가고 계실 때로 추정됩니다. 그때 나누신 대화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성전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웅장하고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 쌓여 있는 이 헌물들을 보십시오. 굉장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요, 당시의 성전은 정말로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이두매 출신의 헤롯 대왕이 유대의 지역을 통치할 때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했습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통치를 할수 있었겠죠.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선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때는 어느 정도 그 아름다움이 완성되어 있던 때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 기록을 보면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다웠고 전면에는 황금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그 순례를 오는 순례자들은 햇빛에 비치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빛남을 보고 경이로움을 느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당시의 성전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에 쌓여있는 이 헌물들을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 대화의 티키타카가 되려면 그렇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항상 A를 물어보면 A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저 뒤에 있는 한 H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나와 그동안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약자들과 과부들의 고열까지 짜내야만 했던 그 비참한 현실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유대 지역은 세금을 정말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도 많이 내야만 했습니다. 성전을 위한 것인데 여기에서 이 성전을 위한 헌금을 내지 않는다면 유대 사회 안에서 어떻게 보여질까요?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어떻게든 내야만 했던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아름다운 성전 뒤에 있는 이면에 있는 잔혹한 현실을 보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불안하죠. 자기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소망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언제 일어날지를 알아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도 동일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쯤 전후로 해서 그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등장합니다. 실제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내가 요단강을 가리겠다고 하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집트, 애굽 출신의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무려 4천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이것만 보아도 당시에 거짓 메시아들, 자칭 메시아들이 많았고 그들의 말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동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가 휘청휘청한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그 유혹과 거짓 메시지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자칭 메시아들,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탈출구의 유일한 탈출구는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인데 정확하게 자칭 메시아들은 유대사회 안에서 유대인들의 그 불안한 마음 속에 있는 갈망, 메시아의 도래를 이용한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에 닥칠 혼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소요, 소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당시는 어떤 사회입니까? 유대 지역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건 어떤 슬로건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팍스 로마냐입니다. 로마의 평화. 이 평화는 영원할 것인데 너희가 우리와 우리의 피지배국이 된다면 너희는 이 평화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의 평화는 영원할 것만 같았지만 끝이 납니다. 200년이나 되는 그 로마의 평화의 기간 동안에 실제로 로마는 군사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고 법체계를 세우는 등 굉장히 안정적인 사회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요. 로마의 평화는 냉혹한 군사적 진압과 폭력에 기초한 평화였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지역은 무자비하게 탄압을 당해야만 했고요. 십자가 처형과 같은, 십자가 처형은 공개적인 처형입니다. 그런 일부러 공개적인 처형을 통해서 피지배국의 일상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피지배 지역에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번영을 이뤄갔고요. 그리고 표면적인 그 팍스 로마냐라는 평화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보면은 유대 지역 안에서는 끊임없는 소요와 분란과 요소들이, 난리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네. 예수님은 지금 로마가 선전하는 이 평화가 실제로는 갈등과 불안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거대한 제국의 선전 앞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로마 제국의 그 이데올로기의 그 허구성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아름다운 성전 뒤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함, 로마의 평화 뒤에 있는 잔혹함, 그리고 미혹한 사람들의 그 그럴듯해 보이는 것 뒤에 있는 거짓, 이 이면들을 지금 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더 나아가 제자들이 곧 직면할 개인적인 박해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가 이제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대가 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제자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박해의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로마 제국에 저항하며 살아갈 때에 실제로 제자들은 그 로마 정부의 집권자들과 통치자들 앞에 끌려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은 절망이 아니고 너희의 생명이 끝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생명을 얻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증거의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현상과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몇 년 후에 제자들은 이렇게 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요. 야고보는 처형되고 베드로와 바울은 여러 차례 재판에 끌려갑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고발하고 심지어 너희 중에 몇 명은 죽게 되기도 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큰 나라와 나라의 대적이라는 큰 프레임 속에서 제자들은 가족들과 친구들이라는 작은 프레임의 그 박해 속으로 이제 점차 축소되게 됩니다. 제자들이 받게 될 박해와 고난이 피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은 희망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딱 문자 그대로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애매합니다. 잘 모르겠죠. 근데 복음서의 이제 다른 복음서의 평행 본문을 보면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는 단순한 참음, 견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가 70인역을 통해서 쓰인 것을 보면요. 소망, 기다림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소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요, 이야기했듯이 생명과 구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얻는다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획득하고 소유한다는 건데 이거는 내가 가만히 있다가 얻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박해 속에서의 이 인내를 통해 수동적 견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정한 생명과 정체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수동적으로 숨어서 견딤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감으로써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체성 유지의 차원입니다. 박해와 배척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제국의 동화 압력에 대한 저항입니다. 로마가 요구하는 충성과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는 거죠. 두 번째는 대안적 공동체 형성의 차원입니다. 함께 인내하는 신앙 공동체는 제국의 폭력과 경쟁에 기초한 사회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지위나 민족적 차별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AD 70년에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로마군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벽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 성전에 있는 황금을 로마 군인들이 약탈해 가야 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샅샅이 뒤져서 약탈해 가야 했기 때문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한 약속을 줍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짓된 평화와 안전을 우리에게 약속하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타협과 순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며 인내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세에 끌려가기보다는 저항하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이제 개혁하는 사람들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개혁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그 생명력을 잃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이 개혁은 투쟁이 아니라 낮아짐입니다. 성육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과 도전을 마주하고 있던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가치를 담대히 증언하며 함께 인내하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